청춘 꿈을 향해 뛴다. 계란을 품으면 닭이 나오고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노예해방이라는 꿈을 품고 노예해방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품는 꿈대로 현실을 이뤄가게 되는데요. 북한 청년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슨 꿈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마음속 꿈을 열정으로 이뤘던 혹은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청춘 꿈을 향해 뛴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탈북 시인 여대생 이가연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북한에서 나오셨을 때 중국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해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중국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아는 동생인데 그 친구 만나서 그 친구 부모가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동생이랑. 그 친구가 한국 가자고 해서 같이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중국에서 한 열 달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북한으로 다시 간다고 하면 또 북한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그래서 그냥 그 친구랑 같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그 친구 어머니가 이야기를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한국에는 그냥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아, 일한 만큼 네,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가 노력한 만큼 한국에는 벌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에 그냥 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벌어 가지고 고향에 보내 줘야지라는 그 생각 하나로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일한 만큼 돈 버는 게 가장 기본인데 네. 그게 이제 한국행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셨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한국 생활이 한 5년 정도 되셨죠?
네.
적응은 좀 많이 되셨어요?
뭐 일단 남들은 다 잘 적응했네요. 잘 적응했네요. 이렇게 막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적응해 가고 있는 단계고요. 뭐 어려운 점도 되게 많았어요. 뭐 일단 저는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아파트 17층을 줬어요.
네.
저는 시골에서 막 처가집 같은 데 살았거든요. 근데 17층 아파트에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엘리베이터까지 나 있어요. 북한 네. 엘리베이터도 무서워서 못 타요. 왜냐면 전기가 자주 가니까 전기 따갔을 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멈춰서 있잖아요.
멈춰서 언제 그러면, 나올지 모르네.
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북한이 무서워서 못 타고 하는데 그것도 평양에만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딱 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엘리베이터 안에
네. 빨간 글씨
빨간 불로 만 원 이렇게 써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꽉 차면은 꽉 찼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만 원이 다 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돈 만 원 내야지 지불해야지 들어가는 줄 알고
네.
아우, 자본주의 사려는 게 돈 하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한 보름 동안 17층을 걸어 올라왔다.
걸어서?
네, 걸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봉사자, 적십자 봉사자님이 계셔요. 왜냐면, 네. 한국에 군방 왔으니까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걸 다 알려주고, 반찬도 해다 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더니 내가 시장 봐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걸어 올라가는가 나 돈 만 원 없다고 아깝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막 너무 배 그러지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돈 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만 원 이렇게 많이 차면
네네.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올라가지 않는다고. 근데 그분은 저는 그 말 듣고 허무해가지고
네.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계속 배를 그러지고 웃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아유, 참 정말 한국에 이렇게 홀로 오시면은 크고 작은 그런 네. 사소한 그런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참 빨리 아셔서 다행이네요.
네.
그럼 계속 모르셨으면 17층 계속 걸어 올려던 시절.
1년 됐으면 제가 1년 동안 걸어다니죠.
건강해지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도 이 혼자 정착하는 데에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 조금 적적하고 외롭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시를 좋아하시니까 참 시가 커다란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는 사실 한국에 오니까 글로벌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을 먹는 세상이나 막 그런 죄송합니다.
그게 글로벌이 영어 단어로 이제 세계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아 글로벌.
그래서 글 쓰려고 마음 먹었죠.
그것도 재밌는 사연이네요.
아 그래요?
근데 참 북한에서의 삶도 힘겨웠고 또 낯선 한국 땅에서 외롭거나 힘든 시간들을 참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지만 굴곡진 인생들을 참 많이 겪으셨지만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시를 쓰실 때에는 참 좋은 자양분, 경험들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거는 감사함을 먼저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글을 시작을 한 게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한국 주민들이 저같이 부족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우리 뭐 뿌리가 없잖아요. 탈북해서. 근데 그런 탈북자들을 다 하나하나 국적 주고 집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감사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에서 살았던 힘들었던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계기는 내가 감사함을 알아가면서 그걸 느끼면서 써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시에서 많이 뚝뚝 묻어나세요. 참 항상 감사한 내용,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같이 정화되도록 하는 시를 많이 쓰셨는데 현재 대학교에서 국문과 전공하시잖아요.
네.
원래는 제가 행정학과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행정학과 네.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데 왜 행정학과를 가셨어요?
일단 한국에 딱 오니까 야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데 가야 돼. 그러면서 주위 그 아는 분들이 행정학과 가라고 많이 권장을 하셨어요. 하나같이. 그래서 저는 나 행정학과 좋아해.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글을 그때도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냥 가자. 행정학과 가자. 난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보내야 돼. 북한에 보내야 돼. 그 한 가지 생각으로 갔었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학점 잘 받으면 잘 받고 장학금 받으면 내가 더 좋아지겠지. 내가 행정학으로 좋아지겠지 하지만 그때만큼만 행복하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돈은 써버리면 또 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은 내가 막 뭐 글은 못 쓰고 남한테 뭐 보기가 창피하지만 내가 쓸 때만큼 행복하고 내가 그냥 나중에 볼 때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정말 안 맞는구나 해가지고 거대를 삼수를 했어요. 세 번째만. 그러니까 외대 1학년 다니면서 그 거대를 또 받고 떨어지고 외대 2학년 가서 또 보고 해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세 번째로. 네, 근데 포기하지 않았죠.
이 방금 하신 고민이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하는 고민이랑 똑같아요. 뭐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직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런 뭐 공부를 하고 직업을 선택할 거냐 요 사이에서 갈등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고민이죠 뭐. 그쵸. 한국 애들은.
그렇죠.
그렇죠. 북한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학생활 이제 지금 이제 29이라고 하셨는데 1학년이면 네. 20살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시잖아요. 좀 대학생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전 미안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자들은 공부를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특혜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공부를 엄청 잘해요. 나랑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수, 삼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에 온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노력 없이 뚝 와갔으니까 그런 게 좀 미안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왔다고 아이들이 더 관심 가져주고 뭐 언니하고 따라주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네. 시 쓰신 거를 친구들한테 아직 뭐 부끄러워서 말은 안 했다고 하셨는데 시 쓰신 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 친구들은 아이들이 순수하고 따뜻하고 하니까 주면 좋아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왜냐면 한국 애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잘 부끄러워서. 정착을 하시려면 부끄러운 거 깨셔야 돼요.
제가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는 이제 글을 쓰실 때 공부한 거 따로 없이 이제 내가 받았던 느낌을 메모하면서 네. 이제 써내려갔던 시라면 이제 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할수록 아, 내가 좀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셨다고요.
네, 일단 저는 아무래도 글을 쓸 때는 그냥 느낀 그대로 그냥 쓰는데 뭐 북한의 사고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시로서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조금 아니잖아요. 문학적인 글을
상징성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하게끔 사고하게끔 많이 그런 문학적인 글을 쓰는데 저는 좀 북한식대로 좀 썼던 것 같아요.
담담하게 뭐 써내려가는.
네. 그래서 조금 또 명문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만나고 뭐 작가님들도 만나다 보니까 아, 내 글이 정말 미흡하구나. 조금 더 뭐랄까요? 세련된 걸로 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꿈을 위해서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현재 북한 청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진로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국 청년들이 뭐 좋아하는 일 아니면 뭐 돈 많이 버는 직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셨듯이 네. 이 북한 청년들은 그 고민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 한국 나와서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북한 청년들을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창 우리는 지금 탈북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고 뭐 취직하고 싶은 사람 취직하고 뭐 자기 재능을 찾아서 뭐 노래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는데 북한 청년들은 그 나이에 꿈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을 해버려요. 가정에 파묻혀서 한 아이 엄마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일찍 하죠.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삶이 그렇게 힘든 혼자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가족을 맺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꿈조차 한번 펼치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로 살아간다니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또 나쁘냐면 가정 어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꿈을 포기하고 꿈조차 찾지 못하고 살았으면 또 자식도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대대로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참 북한 청년들이 가연 씨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참 큰 도전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꿈을 이루면서 살아도 항상 가족과 고향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빨리 통일이 돼서 꿈도 이제 북한 청년들도 마음껏 이루고 탈북민들도 완전한 행복을 좀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연 씨가 이것을 위해서 북한 인권을 위한 시들을 많이 쓰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북한 팬클럽 탈북 망명자 센터 여기 회원이기도 하시죠. 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아, 일단 국제 팬클럽 망명 작가 센터인데요. 그 북한에서 작가를 하시던 분들이 왔어요. 특히 뭐 김일성 종합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그 북한의 그 작가 동맹 그런 데 있다가 활동하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작가 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네. 국제기구에 가입된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 뭐 서설이나 시로 써서 국제기구에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편에서 뭐 라디오를 통해서 또 북한에 내보내는 방송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한국에서 같이 남한 주민들랑 소통하는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가연 씨는 시를 또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시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그렇고 참 따뜻함이 많이 묻어나는 분이신 것 같다. 이걸 느꼈는데 지난번에 저희 국민통일방송 방문해 주셨을 때
네.
시집 함께 또 빨간 장미꽃을 전해주고 가셨잖아요. 또 네. 만나는 분들께 다 꽃을 좀 전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의미로 주시는 꽃인가요?
아, 일단 뭐 조금 한국 사회는 좀 막 바삐 살아가자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냥 뭐랄까요? 자연과 친해지라 뭐 그런 의미 그리고 항상 내가 탈북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조금 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을 좀 관심 가져달라 그런 의미도 같이 담아 있습니다.
네. 책을 좀 제가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꽃이라고 하는 이 시집, 시 한 편이 또 있더라고요. 이 시를 한번 제가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꽃. 잠들기 전 꽃가게를 다녀왔습니다. 예쁜 장미 한 송이 가시에 찔리지 않게 마음 한 장에 꼭 싸서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가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장미를 드리려고요.
네, 참 가연 씨의 시를 읽으면요. 담백하게 써내려고 하는데 그게 더 좀 마음이 좀 짠하고 마음이 좀 감동이 되고 그러네요. 좀 특징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가연 씨 시에.
고맙습니다.
참 너무 잘 읽었고요. 그 엄마가 가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꽃을 드리려고 항상 꽃을 간직하는 그 마음 어머니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네. 이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시인 이가연으로서 나는 어떤 시인이면 좋겠다 혹은 긴 인생의 꿈이나 뭐 어떤 비전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계속 저는 밥씨를 쏘아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통일 될 때까지 계속 꾸준히 쓰고 통일 이후에도 그냥 쓰고 싶고 그리고 시도 좋지만 소설을 쓰려고 국어문학과를 간 거거든요.
아, 네. 이제 소설도 네. 쓰시려고요.
그래서 일단 소설 작가로 데뷔하고 소설 책들을 내는 것이 저희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설 한번 제가 꼭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북한 청년들에게 미안한 감이 일단 많죠. 왜냐면 저 혼자 이게 한국에 와 있어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 그들이 꿈을 못 찾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고 좀 더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게 한국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렇게 방송이나 라디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방송을 듣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위 친구들과 아 이런 이야기도 있대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들도 한 사람이라도 뭐 탈북하는 게 좀 힘들면 그쪽에서 다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꿈을 찾아가는 네. 그런 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서 시인 이가연 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시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밥 시인으로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